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사우디 고위 당국자들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사우디 방문은 유엔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 간 실질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반정부 단체 측 고위 협상위원회는 그러나 오는 14일 제네바 회담에 복귀할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의 사우디 방문 중 예멘 사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사우디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무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함께 영내 문제와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순찰을 위해 일본에서 5대의 항공기를 대여키로 한 필리핀 정부의 방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내희 대변인은 어제 필리핀의 행동이 만일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일본에서 들여올 TC-90 훈련용 항공기 5대가 남중국해 필리핀 영토에 대한 해상 순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조성한 여러 인공섬에 미사일과 전투기를 배치한 중국에 맞서 공군과 해군 현대화를 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가담한 해외 전사들의 신상 정보 등이 담긴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어제 전직 ISIL 요원으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입수했다는 수십만 건의 자료가 담긴 전자문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들에는 ISIL 요원과 해외 전사, 동조자 등 2만 2천여 명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독일, 시리아 언론들은 해당 파일에 51개국 출신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와 외교정책, 무역현안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내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상당수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인을 증오하고 있다며 수니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해 중동에 미군 3만 명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이슬람 급진주의 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급진적이지 않은 온건파 이슬람교도들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도 무역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관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지나친 단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쿠바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외과의사 출신으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중도 하차한 벤 카슨 전 후보는 오늘 트럼프 후보 지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십만 건의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톰 프리든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지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푸에르토리코를 제1순위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프리든 소장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푸에르토리코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든 소장은 특히 푸에르토리코 여성들이 우려된다며 반드시 피임 도구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랍연맹 22개 회원국들이 이집트 전직 관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집트 외교관 출신의 아흐메트 아불게이트 당선자는 어제 단독으로 출마해 치러진 사무총장 선거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됐습니다. 아불게이트 당선자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시절 마지막 외무장관으로 일했지만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로 실각했습니다. 아불게이트 당선자는 오는 7월 임기 5년에 아랍연맹 사무총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 공격 능력 시험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핵 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 미 정보국장이 내다봤습니다.
I'm not sure, Young, and I don't think anyone who is.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황해도는 구름 많고 낮 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발언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폭발과 핵공격 능력 향상 시험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새로 만든 핵탄두의 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하고 핵탄 다종화를 추진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 어느 공간에서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참관한 훈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10일 감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연이은 핵 위협 발언에 대해 경고 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한마디로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경고 망동한 행동이다라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 제1위원장이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한 발언을 이어 9일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는 발언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해외 침략 무력이 투입되는 적 지역의 항구들의 타격을 가상해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미사일 탄두 부분인 핵 전투부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 제1위원장의 이 발사훈련에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지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황해북도 황주군 지역부터 동해상으로 두 줄의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이 그려져 있고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으로 보이는 곳에는 여러 개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만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의혹을 반박함으로써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이어서 국제사회가 다소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미사일 탑재 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무기로서 기능하는 핵무기를 보유했음을 과시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핵탄두 취급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전략적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 체계와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는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사용된 것이라며 북한 최고 지도자와 핵무기가 일체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체제 붕괴를 기도하는 외부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비핵화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등 육자회담 관련국들의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그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병행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런 협상이 진행된다면은 강한 북한의 입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밝힌 다음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다음에 협상이 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는 김제1위원장이 핵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과시함으로써 내부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부가 하여튼 그 도전 세력 중에 제일 잠재적인 세력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핵이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그것을 김정은이 그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김정은 5년차에 접어들어서 공고한 권력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대내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김제1위원장이 핵탄두 취급 규범과 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한 대목에 대해선 핵에 대한 통제가 허술할 수 있다는 외부 세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강인함을 과시하며 유엔의 제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저항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전적 태도는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 때문에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0일 VOA에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건 미국에 맞서는 김정은의 모습을 나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the wrong direction. And I think he's just trying to strengthen his inner circle and he wants to show everybody how he stands up against the United States.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느 시점에서 권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해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하지만 핵미사일로 도발 위협을 높여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으려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태라면서 김정은은 역사의 나쁜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believe he's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And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is a rapid escalation and a miscalculation.
이런 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돼 군사적으로 오판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결의가 채택되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시작되자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 선제 공격을 언급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넌 선임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이 강인한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유엔의 제재 압박에 공격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may feel he needs to establish his bona fide as a tough imposing.
이런 공격적인 과시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국제사회가 자신을 진지하게 상대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도자로 봐주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넌 연구원은 핵을 사용하면 곧 자살 행위라는 것을 김정은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슬기롭지 못한 호전적인 자세가 실질적인 도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also have to remember this is a regime that with previous leaders hijacked airplanes and sank warships and carried out other atrocities. And therefore, we should always be wary.
김씨 정권은 과거 여객기를 납치하고 천안함을 폭침하는 등 많은 잔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인원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이 30년 전 베트남 지도부의 개혁개방 정책인 노이머이를 따르는 게 훨씬 지혜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의 희은 전략은 불행히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르는 것 같아 매우 위험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린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건연구원은 북한 수뇌부가 유엔의 제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심지어 중국에 보내기 위해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message to the U.S. in particular, but even to some degree China, that the North is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be dissuaded by this new round of sanctions.
아무리 강한 제재를 가해도 핵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북한 수뇌부가 매우 적극적인 위협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자주 북한이 치를 대가를 공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미국과 한국이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해 북한 수뇌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경고한 것 같은 세밀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 위협을 고조시킨 데 맞서 당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과 정승조 한국합참의장이 서명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공격 원점뿐 아니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작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서명을 했던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이 현재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방어 공약으로 도발을 계속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ashington needs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sanctions. I think that was good.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해논 연구원은 북한 수뇌부의 잔인함과 도발, 벼랑 끝 전술에 맞선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we need to be firm. We cannot give North Korea the impression that we are persuadable by its brutality or its threatmongering or its brinkmanship. These are not
도발 위협을 받아들이면 북한은 오히려 위협 수위를 더 높이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 결코 동요하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해논 연구원은 하지만 이런 대응이 긴장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군사작전 등을 통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불필요한 언행은 자제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일 정부 서한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서한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보다는 낮은 수위지만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앞으로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서한을 받으면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이룰 것이라고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서운 보복이 있을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해군 제독 출신으로 지난 1999년부터 3년간 태평양 사령관으로 근무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가정보국장을 지냈습니다. 자, 블레어 국장님,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 로켓에 맞게 경량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I'm not sure, and young, and I don't think anyone who is not reading the classified intelligence can be sure. But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기밀 정보를 접하지 않는 누구라도 확실히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 이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타당한 다음 단계입니다. 북한은 초기 무기를 개발했고 소형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북한이 몇 년 안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할까요?
I really couldn't tell you, but it's probably single digits.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10년 안에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의 KN-08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입니까?
Well, if you look at what's been published openly by US the US government, they've fired it, I think.
미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절반 정도 성공했죠. 문제는 핵무기는 매우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목표라면 말이죠.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의 서부 지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통해 미사일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1998년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6차례 발사했는데요.
Some of them worked, some of them didn't. I would say that it's not a high reliability.
시험 발사가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일부 시험 발사는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어떤 특정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자랑하면서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위협했는데요. 과연 김 제1위원장이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I think North Korea would be extremely foolhardy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against our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한다면 극도로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보복 공격을 받아 북한은 완전히 파괴되고 정권은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핵무기를 쓰는 것은 극도로 무모한 자멸적인 행동입니다.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No, I'm not going to tell you about the U.S. plans. It's just the open U.S. policy that we maintain the
We maintain the 저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핵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정책이죠. 미국은 1,600개의 핵무기가 있고 모두 작동 가능합니다. 만일 핵무기와 같은 끔찍한 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감행된다면 미국이 보복에 나서서 북한이 무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제 정치적인 확신인데요. 그 배경에는 군사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서 이런 작전을 펼치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It's not a military problem.
그것은 미국의 핵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영토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까?
Well, the United States operates, we have forces that are stationed in South Korea, which are of course near just across the Yellow Sea from China.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고 황해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미군 함정과 비행기는 중국 인근 영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지역에서 이미 존재감이 있습니다.
북한은 1월부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죠. 현재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시점에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No. Right now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at their maximum readiness because they are mobilized for an exercise.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준비태세에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미국과 한국이 완전 무장했고 전장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사령부가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지난 2009년 국가정보국장으로 재직 중일 때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분열물질 보유 규모가 커지고 경제난이 심해지면 북한이 확산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유엔 제재도 추가됐고요. 북한이 확산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they have more motivation now to increase their supply of hard currency anyway they
북한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화 공급을 늘리고 싶다는 동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핵물질, 무기 원료물질, 무기의 부품을 판매하는 가능성을 북한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확산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죠. 핵물질이 알카에다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같은 단체의 수중에 들어가면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물질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시리아나 ISIL 혹은 제재 해제로 돈이 더 많이 생긴 이란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ran has made a decision that it will not develop a nuclear weapon and Iran has the capability to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또 이란은 스스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움이 필요 없죠. 하지만 ISIL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런 단체들의 물질을 확산한다면 군사적 대응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폭탄으로 공격을 가해 미국인이 사망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북한이 직접 핵폭탄을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책임을 확산 시에도 묻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비록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확산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100여 명의 고위 간부들과 장성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불안함의 표현입니까?
Well, no, for certain, but I think it has elements of both. Both in it, executing a lot of your subordinates is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봅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부하를 많이 처형하지 않죠. 반면에 처형을 하면 도전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듣고 싶은 말만 할 겁니다. 따라서 자신감과 불안함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다졌습니까?
I think he's consolidated power completely. It's all in his personal hands.
그가 완전히 권력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북한의 자금줄을 끊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it will help. The North Korea has been using the gray market for quite some time and the black market.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암시장을 이용했고 불법 밀입국자들과 연계했으며 장부를 조작해서 북한으로 돈을 송금해줄 은행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아직도 제재를 피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더 조여질 때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정권과 추종자들의 사치품 구매에 쓸 경화를 손에 넣을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능력도 줄어들죠. 제재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샐 틈 없는 제재는 거의 없죠.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Well, I think we have been deterring it for 50 years now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I think the same sort of principles can do so.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국 전쟁이 끝난 뒤 50년 넘게 북한을 억지해 왔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앞으로도 북한을 억지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높은 군사 능력과 강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알리는 겁니다. 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핵 억지력과 일본,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어 국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안보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2005년 당시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협상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 밖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의 새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북한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중국 입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중국 항구 근처를 맴돌거나 상당수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르자오항에 입항하려던 북한 선박이 입항을 거부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보도에서 르자오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북한 화물선 그랜드 카로호의 정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두 척의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상태로 해안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랜드 카로호 등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들은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의 일부로 이들은 유엔의 새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입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실제로 VOA가 10일 선박의 입항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항구 인근 해역을 맴돌고 있는 선박은 그랜드 카로호와 골드스타 3호, 려명호 등 세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랜드 카로호는 란샨항에서 약 3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골드스타 3호는 홍콩 항구에 10km까지 접근했다가 현재는 30km 바깥 해역에 떠 있습니다. 또 려명호는 룽커호항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마린 트래픽의 지도에는 이들의 과거 항로가 선으로 표시되는데 이들은 꽤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문 듯 항로선이 이들 선박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항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VOA는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대표부는 중국은 완전하게 충실히 유엔 결의 2270호를 따를 것이라는 훅레이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참고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한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31척 중 지난 24시간 이내 위치가 파악되는 선박은 이들 3척을 포함해 모두 8척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 척은 필리핀 정부 당국이 몰수를 결정한 진텅호이고 또 다른 한 척은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보이는 보통강호입니다. 보통강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 현재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하역 작업이나 선원들의 승하선 등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는 보통강호의 입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밖의 세 척은 모두 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회령호와 미림 2호는 서해상에서 중국을 출발해 북한 방향으로 가는 항로를 끝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 역시 중국 입항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항로를 추적해보면 출발지가 항구가 아닌 항구 앞바다로 나타나 중국 측으로부터 입항이 거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령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10일 오전 11시께 대한해협 대마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잠깐 나타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철령호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상태로 항해하다가 일본 해역을 지나면서 단 몇 시간 동안만 위치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들 세 척은 모두 북한 항구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개성공단 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기업의 동의 없는 일방적 청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어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남북한 당국은 기업의 투자 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기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줄 건 주고 이동 가능한 자산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국 정부에 방북 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에 북한의 친지를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재미 한인들과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마크 커크 의원이 9일 북한의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의원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한국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재미 이산가족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고령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은 60년이 넘게 북한 내 친지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을 취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커크 의원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기 전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며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6만 명을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할 공식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 법안이 가족 상봉을 원하는 수천 가정을 대변하고 희망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크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국무장관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달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함께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위스가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 대한 영양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0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위스 정부가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세계 식량계획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슈퍼시리얼, 즉 혼합 영양 강화 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혼합 영양 강화 식품에는 쌀 우유 혼합물과 곡물 우유 혼합물, 옥수수 콩 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앞서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도 VOA에 올해 1,300톤의 분유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 식품은 타가소와 학교, 병원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에 미화 3,40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지원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영양 강화 식품이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 외에 앞서 호주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의 올해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밀 2,500톤을 지원했으며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밖에 유엔 중앙 긴급 구호 기금도 이 기구의 영양 지원 사업에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명목으로 미화 28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실케버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 영양지원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구의 대북 영양지원은 올 들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매달 취약계층 2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1월과 2월 수혜자는 각각 55만 8천여 명과 62만 4천여 명으로 지원 목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76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금액은 1억 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시가 자매 도시인 평양에 오랑우탄 한 쌍을 대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오랑우탄 사육이 까다롭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가 평양에 오랑우탄 한 쌍을 대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현지에서 발행되는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시 행정 책임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북한으로 오랑우탄을 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오랑우탄 사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오랑우탄에 해를 입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푸르나마 주지사는 오랑우탄 대신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평양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푸르나마 주지사는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오랑우탄 대여를 요청해 이를 승낙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랑우탄들이 평양 동물원에서 낳은 새끼가 부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면 부모 오랑우탄을 돌려받는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에도 인도네시아 주재 안광일 대사가 푸르나마 주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오랑우탄 대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날 안 대사는 북한의 호랑이와 인도네시아의 오랑우탄을 교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거쳐 배를 통해 호랑이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동물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오랑우탄 대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다수의 동물을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는 평양중앙동물원에 표범, 사자, 검독수리, 히말라야 푸른 양, 중국 오리, 수달, 미어캣 등을 기증했습니다. 평양시 대성산 서쪽에 있는 평양중앙동물원은 지난해 펭귄관, 물개놀이장, 파충류관 등 8개를 신설하고 50여 곳을 개축하는 대공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59년 개원한 평양중앙동물원에는 현재 650여 종 5천 마리의 동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정책을 압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은정 기자가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등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북한이 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의 가상 표적이 부산항 등이었다는 보도도 나왔고 북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핵폭발과 핵공격 실험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고 반면에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좀 혼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우리 정부력은 좀 늦은 것 같고요. 다른 그 주변 정세에 좀 휘둘리는 정부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계속 공격에 몰려 있었으니까 전술상의 하나가 아닌가.
잇따른 북의 도발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좀 짜증이 나죠, 솔직히. 예. 아, 도대체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체제 유지를 위한 과시로 보이는데요. 핵 보유국 인정이 목표일 테고.
뭐 북한의 어떤 뭐 과학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솔직히 모르니까 뭐 자기네들이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희가 모르는 뭐 더 높은 뭐 그런 기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선전용이나 뭐 그런 관점에서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지 뭐 그게 대성공을 거뒀다고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들 살려고 그러겠죠.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겠지만은
한편 미국 등 제3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어떤 공조 체제를 가져가지고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견제 의식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최근 한국의 일관된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강경한 대북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좋게 이렇게 하면 늘 이용당하는 부분이 90% 이상이라고 판단되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대방이라야지 베푸는 것도 가능한데 진심으로 사과가 따라야지 후속 조치가 되지 뭐 늘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다음에 오면 혼내줄 거다. 계속 그걸 일관해서는 안 되죠.
그때까지 도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저는 강력하게 좀 제재할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도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뭐 그러진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서 다른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좀 더 이렇게 강경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북한의 전략을 보면은 상투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대란급 전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꾸준한 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우리만이 변해야 되고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 강하다고나 할까 그런 얘기가 좀 그래요. 대북 정책을 현재 그대로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 퍼져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어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으니까 베란간에 바꾸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
지금 강경 대북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앞으로는 계속 대화하자고 하고 뒤로는 딴짓하는 게 북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완만하게 했을 때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응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대화 당연히 우리랑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다시 같이 우리가 뭉치려면 그 사람들을 더 좋아서 이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많이 안아줘야죠.
우선 계속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우선 북한이 저희랑 어떻게 보면 성격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어떻게 틀지 모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핵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이게 강하다 보면 부러지는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그 한수 위에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대립된 의견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제일 큰 방법이에요. 무조건 얘기를 안 하고 나서 더 고립된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양보를 하는 북한과 소통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립 대응 이런 부분을 조금 풀어나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너무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경제관계도 뭐 풀어가고 여러 가지 관계 풀어가야지.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을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안고 가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가 통일이고 그런데 통일을 저희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할 수 있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쪽 안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융화되는 통일이 제일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게 계속 손을 내주고 그런 한 민족으로서 좀 이렇게 포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 최근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북한이 열고 나와야지 우리가 손을 내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지카 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남미 지역과의 교류가 많은 한국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제선 항공권 예약 취소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외국 여행을 나서려던 임신부를 동반한 여행객들의 항공권 취소가 지난 한 달간 무려 1,376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태국 방콕과 푸켓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국적기들이 임신부가 포함된 동반 가족들이 2월 초부터 지카 바이러스 관련 지역으로 향할 때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싶어 하면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여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시아의 주요 여행 국가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 섬, 태국 북부, 캄보디아와 라오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필리핀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남미를 다녀온 여행객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였습니다.
네, 동북아시아 중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지카 바이러스의 청정국인 셈이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도 지카 바이러스가 한국에 유입된 것,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말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지금 출입국 방역체계를 아주 강화하고 있는데요. 남미뿐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을 다녀오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잠복기가 최장 14일이고 80%가 증상이 없다는 이 지카 바이러스 이 감염을 100% 막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보건당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발병국을 다녀온 뒤 2주 내에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인 감염증 의심 사례도 접수받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98건의 검사를 진행했는데 9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괜찮다는 음성이고요. 8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세계 130여 개 주요 도시의 물가와 식료품비 등을 비교한 생활비 보고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한국 서울이 8번째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꼽혔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서울 사람들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값이 계속 오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갑 여는 횟수를 줄이면서 살고 있는데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 정도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한국 서울의 물가가 세계 선진국 그러니까 부자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덴마크의 코펜하겐, 홍콩 등 전 세계 133개 도시의 생활비 지수 목록에 한국 서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코펜하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8번째 비싼 도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각 도시 사람들의 이 생활비라면 어떤 항목들을 포함한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식료품, 의류, 주거비, 교통비, 학비 등이 포함된 한 160여 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반영된 지수인데요. 기준이 되는 도시는 미국의 뉴욕입니다. 미국의 뉴욕 물가를 100으로 잡고요. 다른 도시의 생활비를 조사해서 비교해서 생활비 지수의 순위를 매기는 건데 이 한국의 생활비 지수가 바로 뉴욕 아래인 99입니다. 특히 식료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바로 서울이고요. 의복비, 싱가포르와 함께 상위권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세계 주요 도시의 생활비 지수 변화가 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지난 17년 가까이 이런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지난해의 지수 변동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변화 요인으로 꼽은 것이 미국 달러화가 강세됐다는 것, 그다음에 그 유가가 낮아진 것,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물가가 오른 곳도 있지만 내린 곳의 변화도 유독 많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2015년 생활비 지수는 2014년에 비해서 한 단계 올라온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는 그러면 어딘지, 또 가장 싼 곳은 어딘지도 알 수 있겠군요.
네,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지수 116을 기록한 싱가포르였고요. 다음이 스위스 취리히, 홍콩이 114로 두 번째였습니다. 물가가 제일 싼 도시는 잠비아의 루사카라는 도시였고요. 인도의 벵갈루르, 뭄바이, 지수 42로 그 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5월 말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비상체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서울 도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요. 아침 6시에 원하는 시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농도의 정도를 알리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으면은 도로에 물 청소차가 출동합니다. 먼지를 가라앉히고 먼지를 없애는 도로 먼지 관리 체계를 도입했고요. 도시 안에 소각시설이나 그 열병합 발전소 등 공기 중에 굴뚝을 올린 그 배출시설이 있다면 이곳의 가동 시간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안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라든지 초미세먼지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다각도의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보통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하루 전에 이 알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틀 전에 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좀 저소득층 가정이 있다면 황사 마스크 7만 5천 개를 서울시가 사서 나눠주기로 했다는 것도 있고요. 이런 서울의 노력을 보면 황사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마이크로그램으로 관측일에 최저 농도를 기록했던 성과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사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연을 많이 뿜어내던 경유버스를 전부 그 LNG 천연가스로 바꿨고요. 서울의 그 대기질은 한국에서도 청정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제주도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맑고 쾌청한 날은 서울에 달리는 그 버스 앞문에 파란색 깃발을 내걸고 있고요. 밤이면은 서울 남산 타워에서도 파란빛을 내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번에 그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한국 돈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3월 11일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 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 지진 해일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